2. 비유 해석.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와 함께 있던 집단은 씨 뿌리는 자 비유는 풍류이고 각 장면에는 어떤 숨은 뜻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가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님께 가서 말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간파할 수 없으며 당신께서 말씀하기를 전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됐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말씀했다. 얘야,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지만 너희가 그 비유에 관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너의 해석은 무엇인지 먼저 나에게 말하면 어떻겠느냐.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제가 결론에 도달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복음 전파자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복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를 채가는 새들은 사탄 또는 악한 자를 의미하며 그는 무지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훔쳐갑니다. 돌밭에 떨어져서 아주 갑자기 싹난 씨는 저희가 희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진리가 저희의 깊은 회심 안에 잠든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에는 저희의 헌신이 곧 사라지는 피상적이고 생각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이런 신자들은 비틀거리며 유혹을 받으면 변절합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꺼이 듣지만 세상의 걱정거리와 정직하지 못한 재물이 진리의 말씀을 질식시켜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허용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돋아나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는 진리를 듣고 저희의 서로 다른 지적 재능으로 인해 다양한 정도로 이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며 그리하여 다양한 정도로 이종교 체험을 드러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비유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을 듣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제시하고 싶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었다. 이런 요청에 나다니엘만 반응했다. 그가 말했다. 주님, 나는 시몬 베드로가 비유를 해석한 것에 관해 좋은 점을 많이 인정합니다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씨는 전국 복음을 나타내며 한편 씨 뿌리는 자는 전국 사자들을 나타냅니다. 길가에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는 그 메시지에 무관심한 자와 마음이 굳어버린 자를 위시하여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한 자를 나타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채워간 하늘의 새들은 사람의 생활 습관과 악의 유혹과 육신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돌밭 가운데 떨어진 씨는 새 가르침을 빨리 받아들였지만 이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현실에 부딪히면 마찬가지로 쉽게 포기하는 영적 감지력이 부족한 감정적인 혼을 말합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는 복음의 진리에 매혹된 사람을 의미하며 그 교훈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나 삶의 자존심이나 질투나 시기심 또는 인간 실존의 근심으로 인해 방해받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맺기까지 자라나는 씨는 다양한 자질의 영적 빛을 소유한 남녀들이 진리를 납득하고 그 영적 교훈에 반응하는 역량을 타고났으며 그 역량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다니엘이 말을 마치자 사도들 및 그 동역자들은 심각한 토론을 시작하고 진지한 논쟁에 임했는데 더러는 베드로의 해석의 정확성을 옹호한 반면 거의 같은 수의 사람은 그 비유에 대한 나다니엘의 해석을 두둔하려 했다. 그러는 동안에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집으로 들어갔고 서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 마음을 바꾸려고 열성과 완강함으로 애쓰기를 아끼지 않았다. 주님은 이런 혼란이 극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뒀으며 그리고 나서 손뼉을 쳐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 다시 모두가 주위에 모이자 내가 이 비유에 관해 말하기 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말씀했다. 잠시 침묵이 있은 후에 도마가 말했다. 예, 주님, 제가 몇 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바로 이런 일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한번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 가르치시기를 우리가 설교하려고 예화를 사용할 때 우화가 아닌 실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야 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의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의 예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선택해야 하고 그 이야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소한 세부 사항을 영적으로 적용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비유를 해석하려고 시도할 때 베드로와 나다니엘 둘 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지만 자연을 비유로 드는 모든 세부사항에 어울리는 영적 의미를 끄집어내려는 그런 시도는 무엇이든지 혼란을 일으킨다고 나는 확신하며 그런 비유의 진정한 목적을 심각하게 오해하도록 만들 뿐이라고 똑같이 확신합니다. 한 시간 전에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두 무리로 나뉘어 이 비유에 관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당신이 이 비유를 대중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비평을 하라고 하셨을 때 당신께서 염두에 두고 있던 위대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역량까지도 방해할 만큼 그런 의견을 열렬하게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로 내가 옳았음이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도마가 한 말에 모두 조용해졌다. 그는 예수께서 이전의 경우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만들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안드레가 일어서서 말했다. 나도 도마의 말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자 그가 말했다. 형제여, 나는 이 토의를 더 길게 끌고 싶지 않지만 그러기를 원한다니 말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국 복음을 가르치는 데서 우리가 아무리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신성한 위탁 임무를 실행할지라도 다양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게 되리라는 것이며, 그런 모든 다른 정도의 결과는 우리의 사역 환경에 내재해 있는 조건, 즉 우리가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도마가 말을 마치자 동료 설교자 대부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동의하려 했고, 베드로와 나다니엘까지도 그와 이야기하려고 다가갈 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말씀했다. 도마야, 잘했다. 너는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봤으나 베드로와 나다니엘 둘 다 내 비유에서 풍요를 만들려고 애쓰는 위험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도 너희에게 똑같이 기여했다. 마음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추측하는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이 때때로 유익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결론을 공개적인 가르침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긴장감이 해소됐고,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서로 상대방의 해석에 대해 칭찬했으며, 알페오 쌍둥이를 제외하고 각 사도들은 잠자러 가기 전에 그들 나름대로 해석해보려고 시도했다. 가룟 유다도 매우 그럴듯한 해석을 내렸다. 열두 사도는 때때로 자기들끼리 우화를 풀이하듯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를 이해하려고 애쓰곤 했지만 다시는 결코 그런 추론을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도들 및 그 동역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수업이었으며, 대중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이때부터 줄곧 예수께서 비유를 점점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